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그 파장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여주신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가운데 아주 특별한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그들이 다시금 경험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흥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경이 아니지만 다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이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 문서들에는 이와 같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룩서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 제사장 바룩이 썼다고 전해지는 그와 같은 책입니다. 여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나의 보물창고가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의 그 선생들의 교훈집인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자가 만나를 내려오게 하였던 것처럼 나중에 구원자도 만나를 내려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자주 읽혀지고 있었던, 그리고 랍비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주 말해주었던 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흥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라, 장차 모세가 자기 뒤에 오는 어떤 선지자가 있을 것인데 바로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건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돌려보내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시 벳세다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다시금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다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나오는 긴 생명의 양식에 대한 이 말씀들을 주님께서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한복음 6장에서 5천명을 먹이신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주인이시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 유월절보다 더 크신 분이 진정한 유월절의 성취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이 기적을 경험하였어도 여전히 그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을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이해가 한 단계 더 높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이적은 단지 물질적인 떡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고 믿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따라와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회당 안으로 이끌고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준 떡은 모세가 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본격적인 강론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먼저 교훈하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육신의 떡에 더 민감하고 그것을 더 강렬하게 추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그들의 태도를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6장 27절 말씀에 생명의 떡에 대한 강론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육신의 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의 경고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나 하늘의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먹기를 소원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이 무리처럼 육신에 있는 것들에 더 관심이 많이 있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그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육신의 것에 이끌리기 쉽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쉬운 우리를 향하여서 해주시는 경고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정적인 교훈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닐 때 주님은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자신들의 피로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떡을 목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행하신 이것은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시는 이 일을 행하셨을 때에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 앞에서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먹고 배부르는 것에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리들의 이와 같은 상태를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일에만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게으른 사람이 되어도 좋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하여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이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직업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몫으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몫으로 사시면서 부지런히 일하셨을 것이고 성실하게 일하셨을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꾸짖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무리들처럼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는 힘쓰지 않으면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비록 떡과 고기를 먹여주셨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이들은 조금도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먹는 것, 그것에만 열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태도를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사를 읽을 때에 예수님 시대의 이 무리들의 태도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태도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관계된 것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갈망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소홀하고 무관심하고 게으른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현세에는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내에서는 나와 지금 상관이 없는 일처럼 등한히 여기는 그와 같은 태도로 살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태도가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여서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새기고 있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썩는 양식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보면 놀라게 됩니다. 온통 돈 버는 것과 공부하는 것과 남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어떠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는 사람, 영혼을 위하여서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썩어질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전에 우리는 늦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자신의 영혼을 깊이 생각하며 돌아보는 가운데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근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신의 삶에 주어진 것을 부지런히 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세상의 것을 위하여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인생의 가장 불행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도 결코 평탄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자기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라야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시편 107편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그와 같은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날마다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심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은 다 우리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두렵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썩을 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을 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썩을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이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는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을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길에 나도 함께 서 있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긍정적인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님께서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리들의 불신앙과 무지를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올바른 영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사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 있는 세상 친구들이 온통 공부하는데 마음과 주의를 기울이고 공부를 위해서는 모든 노력과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나는 인생을 그런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바 그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가 인생을 올바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노력하고 영적인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은 우연히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일이 언젠가, 막연한 언젠가 나의 삶에도 있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현재에는 자신의 일들에 몰두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일들은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영적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보았지만 내가 아무리 힘써도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힘쓴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해야 할 마땅한 수고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자기의 불신앙과 게으름을 핑계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잠시 노력을 한번 기울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부단하게 끈질기게 간절히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만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영적인 이해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확신을 주시고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까지 우리는 끊이지 않고 부단히 그 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 여러분, 일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하라는 이 말은 부단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고 수고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가게를 운영하거나 회사를 우리가 운영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윤을 내고 먹고 살고 가족을 돌볼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밤낮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수고하고 연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침 늦게 일어나고 자기 하기 싫으면 가게 나가지 않고 출근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그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노력을 바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큼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도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가 자기의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일하라고 말할 때 우리들은 그럼 우리 육신의 일들은 내려놓고 영혼을 위해서만 일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직장에 매여 있어서 출근해야 되고 직장에 매여서 일하다 보면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그만두고 영적인 일들에 몰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일을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24시간을 자기 육신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 노동자들도 한 두세 시간 일하고 나면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어떤 한 이가지 일을 할 때에 그것에 하루 종일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25분에 불과하다. 25분은 집중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우리의 뇌가 쉬어야 하고 우리의 그 주위를 환기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일을 해야 거기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육신의 일에 몰두할 때에 우리가 그때 마음을 기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 우리들은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큼 우리들은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근심하고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육신의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더 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할 게 많다면 그만큼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육신에 하는 일들에도 열매가 있고 소득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의 가정, 그 일들에만 몰두한다고 그것이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정하신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생각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땅을 파는 자들처럼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치 매일매일 일정한 음식을 먹어서 육신의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눈에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힘쓰는 것이 없으면 영적인 생명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영적인 일들에 몰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침노한다는 것은 힘을 다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경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씨름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씨름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점잖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도 자주자주 기도하지만 제 기도를 생각해보면 너무 점잖게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험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노력을 기울이고 잠시 관심을 기울이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까지 힘을 써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나고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소한 우리 이마에서 땀이 흐를 정도로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도 쉽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너무 힘들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가르침입니까? 기도는 말을 많이 하고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씨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구하는 영적인 씨름의 방법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아직 기도하려는 마음도 없고 기도하기가 두렵고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고 기도가 낯선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고 영적인 수고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 누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을 때에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서 기도가 우러나오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시고 장소를 찾아가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 양식을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6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 가운데서 절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삶에 변화가 있을까? 나에게는 그와 같은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지금까지 자신이 알지 못했던 것을 주실 것을 구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번씩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았지만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의심과 불신앙과 절망의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변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신앙의 마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영혼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석음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불신앙 가운데 있어서 마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주님께 달라고 애원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구할 때에 결코 거절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결코 내어쫓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서 그것을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이 곤고할 때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 있는 온 땅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는 죽게 되어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였습니다. 그때 바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바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셉에게 가라.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굶주림 가운데서 죽어가는 백성을 향하여서 내주는 처방은 무엇인가 하면 요셉에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온 백성을 먹일 만한 양식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피로를 느끼고 우리의 영혼이 배고프고 가란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정말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먹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영원한 양식,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먹고 배부를 때까지 끊이지 않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